라디오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8월 인문학 명강사 시리즈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과의 하지영 교수 모시고 관계와 소통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아, 교수님은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계시잖아요. 요즘은 어떤 고민들, 뭐 주로 이제 학생들이 아까 많이 온다고 말씀 예. 주셨습니다만은 어떤 고민들 많이 털어놔요?
요즘 제일 문제가 네. 세상을 그 정글로 보는 곳과 친구들과 공장으로 보는 두 부류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장으로 보는 친구들은 어떤 타입이냐면 열심히 살고 있는 살려 쫓아는 가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튕겨져 나가면 다시는 거기에 컨베이어 벨트 못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트니스에서 트레드 막 뛰다 보면은 네. 옆에 사람 맞춰서 막 뛰는 어느새 내가 견딜 수 없게 뛰고 나중에 보면 내가 어떻게 저렇게 뛰었지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열심히 쫓아는 가는데 이게 내 한계인 것 같은 느낌을 매일매일 받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좀 불안해요. 불안증, 불면증, 강박증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갖게 돼요. 아니면 피해의식을 좀 갖는다든지.
너무 딱하네요.
예. 근데 또 그 친구들은 또 그런 나름 성취라를 하는데 그 성취를 놓칠까 봐 무서운 거고요.
네네.
세상을 정글로 보는 친구들은 좀 아주 어릴 때부터 또 젊을 때 젊은 시절에도 좋은 어떤 지원 체계가 없어요. 뭐 가족도 가정도 썩 뭐 불우한 면이 많고 부모님 이혼하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면이 있고 학교에서도 학업적으로도 뭘 해보려고 해도 기초가 안 돼 있어서 쫓아가기도 어려운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러다 보니까 세상은 정글이에요. 내가 나가면 나는 금방 먹힐 것 같아요. 내지는 그냥 외로운 늑대 같은 타입이에요. 그냥 싫어요, 세상이. 그냥 화가 날 뿐이에요. 이런 채로 그냥 내가 왜 화가 난지도 모른 채 그냥 어쩌다 보면 친구 만나면 또 싸우고 헤어지면 점점 고립될 뿐인. 내지는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2주 내내 누워있다가 그냥 저 만나러 올 때만 한번
나오는
외출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있는 약간 우울하고요.
네.
좀 이렇게 늘어져 있고요. 이 친구들한테 꿈이나 희망은 뭐야? 그러면 그런 거 되게 사치스러운 얘기. 왜냐하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도 아이고. 너무 버겁기 때문에 네. 앞날에 대한 것 아니면 뭐 꿈을 갖고 가져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친구들한테는 버거운 상황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보이는 안타까움은 점점 그런 두 개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요새 제가 좀 느끼고 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만약에 그 학생들이 예. 이 세상을 정글로 본다든가 공장으로 본다든가 그러면은 지금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이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보라고 제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공장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한테 기대치를 좀 낮추고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조금 낮춰서 쉬프트를 그러니까 좀 페이스 속도를 150km로 달리던 차를 그냥 한 100km 정도 100에서 120km로 정속 주행을 천천히 하지만 목숨을 걸고 150km로 계속 밟아서 1등을 해야 되는 것만 아니고 한 100km 정도로 지금 이미 충분히 잘 왔으니까 이렇게 좀 낮춰서 숨통 좀 트이고 가도 절대 늦거나 아니면
교퇴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 그 불안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길 바라는데 참 쉽지 않겠죠. 그것도.
왜냐하면 내가 150으로 달리다가 100으로 달리면 주변에 보던 사람들이 야, 너 먹고 살만해? 왜 이렇게 해이해졌어? 라고 지정한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예, 그렇죠. 그리고 남들은 확 계속 가고 있는 사람이 보이니까. 그다음에 이 정글로 보는 친구들한테는 최소한의 세상에 땅을 붙이고 살 수 있는 좀 기반이 만들어지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핸드폰도 정지가 되고 뭐 예를 들면 월세가 밀리고 겨우겨우 사는 친구들한테 뭔가 우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이렇게 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어떨 땐 그런 친구들하고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들 많이 해요.
네.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어떤 어느 그러니까 생각이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핍이라는 게 일어나고 실제로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 내지는 사회적으로 좀 스트레스에 몰려 있을 때에는 시야가 좁아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는 뭐 마음을 어루만져도 그래 괜찮을 거야라는 게 아니라 다른 대안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다른 대안이나 이런 생각들을 해서 대역폭을 넓혀주는 일들을 하거든요.
네네. 아이들이 좀 숨통이 트일 것 같네요.
네.
예.
그 교수님의 책 그렇다면 정상입니다를 보면 사람들이 의외로 나는 비정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왜 정상인데 자기를 비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 현상이 생긴 걸까요?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들 볼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보통과 평균의 기준치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80점 맞았는데 난 시험 못 봤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면 괜찮은 건데 저는 우리 사회의 사람들의 상당수가 우리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 선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만점 써야 되는.
9점, 8점만 해도 뭐 이러면 왜 이렇게 못했어 이런 생각이 나오는 8점만 넘어도 사실은 잘하는 건데.
그러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비정상으로 느끼는 게 6점 맞으면 어쩌다 한번 6점? 그래도 판 안에 들어갔으면 됐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받아들이기 쉬운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정상의 폭을 좀 넓힙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비정상으로 느끼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정상이 너무 좁아요. 정말 10점, 9점 맞아야지만 정상이지 7점쯤 들어가면 난 큰 비정상이고 나는 이제 끝이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도 괜찮다라는 이제 그런 설명들을 해드립니다.
예전에는 근데 그 올림픽이나 이런 데 나가면 금메달 몇 개 이거밖에 얘기를 안 해주셨잖아요. 언제부턴가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들 뭐 이렇게 16강 진출했던 친구들에 대한 그 프로필도 보여주고 하더라고요. 조금 인식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정상의 폭을 넓힙시다라는 말씀 교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 책 제목 그렇다면 정상입니다. 저는 이 책 제목만으로도 위로가 좀 되더라고요. 앞서서 SNS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좋아요가 뭔지 그 숫자 올라가면 막 기분까지 같이 올라가고 못 받으면 상처받고 그런다고들 해요. 그런데 그게 애착과 관련이 있어요?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는 사이버 세계, 모바일일 수도 있고 사실은 약간 연세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이게 뭐라고 현실과 완전 뚝 떨어져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젊은 어릴 때부터 대체 모바일 내지 인터넷 제너레이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인터넷을 하고 이 모바일 세계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얘기들이나 아니 긍정적인 얘기에 똑같이 세상에 실제로 사람한테 칭찬받을 때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 부정적인 뭐 내가 쓴 글에 대해서 나쁜 댓글 이 오면은 똑같이 그냥 이건 인터넷이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더 아프게 받아들이는 게 있게 되는 게 우리 심리적 애착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이 애착이란 단어는 원래 이제 아이와 엄마 사이에 정서적인 강한 유대감을 갖게 되는 부분을 애착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가졌던 그 경험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애착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내가 10년 동안 탔던 자동차 그래도 애착이 생길 수 있겠죠. 나중에 폐차하게 되면 너무 슬플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썼던 가방이라든지 뭐 필기구에 대해서 애착이 생길 수 있듯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런 SNS라든지 이런 데서 보이는 나의 활동, 내가 하는 활동이니까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유대감, 그러니까 내 활동명, 예를 들면 내가 닉네임이 뭐 땡 ABC라는 닉네임으로 내가 뭐 어떤 게임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에서 카페 같은 데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게 나를 대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이런 부분에 빠져있는 친구들 상담하면 어떤 경우를 볼 수 있냐면 전 현실 세계에서는 정말 존재감 제로예요. 학교에서는 공부도 못하고요. 운동도 못하고 잘생기지도 못했어요. 하지만은 게임에 들어가서 나 이 게임 너무 잘하는 레벨 아주 새침이 만렙 찍어본 적이 있고 사람들이 나한테 항상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가면 사람들이 다 인사하고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친구는 이 사이버 공간, 게임의 공간에 가 있는 게 더 좋은 거죠.
거기서만 자존감을 느낄 수 있겠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극단적으로 나오는 게 그 최근에 프로필 도용 사건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얼굴과 사진 같은
사진 갖춰서 마치 그냥 진짜 평범하게 살고 있는 굉장히 완전 화려하게 매일 호텔에서 밥 먹고 어디 카페 가고 이런 사람 같이 나오는 알고 보니 다 남의 삶을 사진과 이런 부분 도용한 사람들이 있었던 사건들도 그런 어두운 면의 극단적인 부분이겠습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교수님. 예. 남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선 이긴다라고 하는데 타인과의 관계선 이건 어떻게
맞습니다. 그게 그 먼저 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채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은 잘 나와 가까워지게 할까, 아니면 관계를 맺을까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네모인데 그럼 저쪽도 네모인 사람하고 만나야지. 내가 네모 구멍이면 저쪽도 네모면 잘 맞을 텐데 나는 내가 무슨 네모인지 세모인지 동그라미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뭔가 저 사람이 잘 맞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어렵잖아요. 그런 나를 일단 잘 알고 내가 어떤 패턴이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힘들어하는 게 뭐고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알고 그럼 대강 그걸 안 다음에는 상대방은 그럼 그거에 맞춰서 어떤 걸 또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나랑 굉장히 다른 사람인지 나랑 아주 비슷한 면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타입인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나를 레퍼런스로 즉 준거점을 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되게 좋은 사람이라 가상의 공간을 갖지 말고요. 나를 중심으로 어허. 내 준거점을 기준점을 생각해서 나로부터 어떻게 다른지를 보면 훨씬 쉬울 것 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은 맞는데 나를 먼저 알고 남을 또 알아야 되는군요.
그러게요. 예. 나는 어떤 사람인지 본인을 좀 객관적 으로 네. 먼저 바라보기 해야겠습니다. 네네. 그 비밀을 공유할수록 왠지 더 친해진 느낌
맞아,
들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있어요.
이런 비밀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특별해. 뭐 이렇게들 얘기는 하는데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그렇게 맞아요.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비밀 얘기를 하면 나도 그의 준하는 이야기를 털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긴장하게도 되는데
맞아요.
비밀을 공유하는 관계. 그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공유하는 함으로써 우리 둘이 가깝고 뭔가 은밀한 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근데 그 어떤 관계에서 사회관계를 많이 해본 사람들을 보면 얼추 저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나올 만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한 고등학교 동창으로 20년째 아는 베스트 프렌드가 아니면 얘기하지 않을 것 같은 굉장한 개인사를 처음 만나거나 두 번째 만나는데 던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저도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그러니까 사적 관계 뭐 진료할 때가 아니라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럼 왠지 나도 그 정도 얘기에 한
버금가는 거
버금가지고 거 너무 힘들고 남들한테 잘 안 하는 네. 그러니까 내가 처음 만나 두 번째 만난 사람한테는 안 하던 얘기 하나쯤은 줘야 될 것 같은
오, 맞아, 맞아.
그 부담감이 맞아, 맞아. 생겨요. 네. 근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마음의 빚을 갖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평등해지고 싶은 욕구 마치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너무 비싼 선물을 누가 나한테 해주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나도 뭐라도 친구가 물론 고기를 사주면 나는 형편이 어렵지만 커피라도 한 잔 사고 네, 네. 사게 되는 그럼 그래야지 좀 서로가 적당히 맞아, 맞아. 오고 간 느낌이 들고 아니면 내가 한번 밥을 샀으니까 저 친구가 밥 한번 사고 이게 그래야지 우리는 항상 약간 평등해지고 싶은 마음이 맞아요. 있는데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밀을 폭탄같이 던져버리면 그걸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되게 부담스럽고 아하. 그 부분에 대한 그 상응하는 어떤 것을 나도 줘야 된다라는 네. 욕구를 갖는데 문제는 그런 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내용의 심도는 상당히 깊고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시지 싶은 얘기인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의 레파토리.
아 누구한테나 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려웠던 개인사를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곤궁에 처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좀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 사람은 그 부분을 던질 만큼 잘 재단한 어떤 레파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상대가 부담을 갖게 만들고 그 부담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가질 수 갖게 되는 그걸 통해서 어떤 관계의 주도권을 주게 되는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나도 뭔가 안 줘도 될 얘기를 해놓고 나면 이미 입 밖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엄청나게 부담스럽잖아요.
맞아요.
저 사람이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맞아요.
마음 때문에
말하고도 빚을 갖기 싫어서 이렇게 비스무리한 공을 던졌는데 던지고도 걱정인 거죠.
예.
네. 약간 경계하게 되는데요. 막 예. 무작정 털어놓는
그러니까.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저도 이제 그 처음에 그런 말을 듣고서 네. 어떻게 하지? 한데 다음에 또 제가 다른 분 소개시켜드리면 거길 갔어요.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무슨 이분이 이게 레파토리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 요 챕터를 쓰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듣게 되시면
네네.
절대. 부담에 따라서 나도 얘기해드려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네. 참으셔야 됩니다.
저희도 레파토리 하나 만들까요?
몰랐는데 상민이가 잘 산대. 뭐 이런
소통, 관계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들 그리고 심리 이야기들 나눠봤어요. 여기서 잠깐 참여 미션 드릴까요?
네. 오늘 하지연 교수님과 관계와 소통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주변에 대화가 막힘없이 잘 통하는 친구가 한 명쯤은 있길 바라면서 미션 드릴게요. 대화를 하다 보면 이심전심 마음이 통하고 답답한 속이 뻥 뚫리는 친구. 그래서 헤어질 때는 마음마저 훈훈해지는 그런 사람. 아우 나 오늘 영희 진짜 잘 만난 것 같아. 이 얘기 진짜 잘한 것 같아. 이런 사람 있으신가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신지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네. 왜 모임 끝나고 돌아섰을 때 아, 좀 찜찜해.
맞아,
이런
맞아,
경우도
맞아.
있고 예. 어떤 경우에는 아, 정말 이 친구들하고는 친하게 지낼 거야. 네네. 이럴 때도 있는데요.
맞아요.
보통의 경우 서로 정말 배려하고 심정적으로나마 힘이 되고 그럴 때 그렇게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지금 반짝하고 떠오른 사람 있으시면은 보내주시기 네. 바랍니다. 정미 씨는 막힘없이 잘 통하는 소통 친구 있으시죠?
아, 저는 EBS의 99 자매 있습니다.
아, 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으로 여러분께서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나 만나고 싶은 책도 추천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하지현 교수님의 책입니다. 정신의학의 역동적인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정신의학의 탄생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프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 늘솜 도자기 공방에서 드리는 도자기 저글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토요일 문화콘서트 정신과 전문의 하지현 교수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에서 안정감을 갖고 삶의 활력을 얻기도 하지만 상처를 받기도 해요.
맞아요.
그런데 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정말 정말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정미 씨도 네. 그런 편이세요?
저는요. 정말 이건 고백이라고. 하면 고백인데 네. 어렸을 적에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사람이고 싶었던 증후군 같은 게 있어서
아~
왜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막 이랬었는데 크면서 그게 굉장히 저 스스로를 되게 힘들게 만들고 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네.
좀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진화한 것 같아요. 생각이 단순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근에는 좀 받아들여서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깜냥이 안 되는 얘기면 그냥 넘겨버리는 좀 습관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미 상당한 경지.
82일 정도 했으니까요. 3개월 채우려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구영희 아나운서는 어때요?
아니 저도 한 네. 20년 전에 누가 네.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서 막 속을 뒤집었던 기억 이런 거
아직도
가끔 문득문득 떠오르거든요.
오.
너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웃고거리나요? 이렇게 튀어나오고.
아 너무 속상해. 어디 잘 사나 보자.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되는데
맞아요.
왜 사람한테 받은 상처 뭐 말로도 그렇고요. 그냥 싹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왜 안 잊혀지죠?
그쵸. 그래서 근데 마치 되게 말씀하면 되게 생생하죠. 마치 눈앞에서 당장 또 벌어지는 일 같은
맞아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 최면 좀 걸어주세요 이런 얘기도 해요. 기억을 지워달라고.
싹 잊어버리게.
사실 근데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아.
근데 특히 이런 감정적 기억은
네.
우리가 어떤 상처받은 기억 같은 게 다른 데 저장이 됩니다.
오.
우리 기억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이제 사건 기억이라고 해서 어떤 네.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8월 20일 인문화 콘서트에 이제 우리 셋이 만났어. 같이 녹음을 했습니다. 근데 1년 후가 되면 아련해지겠죠. 그때 이상하다 하면서 나 5년 지나면 우리 만났었나요? 이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쭉 점점 옅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10년 전에 시험 문제 푼 건 죽어라고 외웠지만 기억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지.
네.
근데 여긴 시간이 태깅 돼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마치 이제 파일에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딱 돼 있고 이건 그렇게 저장이 됩니다. 근데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집니다.
근데
정서적 기억은 시간 태깅이 안 돼 있어요.
정서적 기억은
예, 정서적으로 뭐 어떤 그날 있었던 막 지금 친구한테 다 뒤통수를 맞았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뻔했다든지
네.
이렇게 그냥 내가 놀랄만한 일들은 시간 태깅이 되지 않은 채 그냥 우리 정서적 기억으로 편도라는 곳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다 보 근데 이게 잘 사겨져서 내 감정 안으로 잘 편입되면 좋은데 편입되지 못한 채 있다 보면 갑자기 얘가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정신의학 용어로는 플래시백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우리 영화에 보면 드라마 보면 과거 회상 장면 순간순간 나오는 게 딱 그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생생한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태깅되어 있지 않으니까 10년 전 뭐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얘기하면 저 멀리 있었던 일을 아련하게 나한테 다가올 텐데 시간이 어떤 파일인데 시간이 언제 저장된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으면 지금 보는 거야 지금.
생생하게 보이는군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잊혀지지가 않는
네.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속상한 기억들은 그냥 좀 빨리빨리
잊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우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네네. 있는 분들이라는 이런 분들에게 이제 치료적인 도움을 주는 게 그 감정적 기억인 부분들을 서사화시켜서
서사화.
그러니까 이야기 스토리텔링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게 그때 그런 일이 나한테 있었지라고 편입시켜주는
그럼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을 줘서 붙여주는. 내가 갖고 내 인생의 스토리텔링 안으로 집어넣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 나한테 플래시백 같이 시간 태깅도 없이 훅훅훅 오던 애들이 좀 줄어들고 걔는 그쪽 편입되니까.
아, 그렇구나.
이제 그런 이제 치료들을 이제 하는 게 우리 정신치료를 하거나 그걸 서사치료, 뭐, 내러티브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죠.
교수님께서는 이런 기억, 지우고 싶었던 기억?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사람한테 받는 상처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그냥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네.
정말 미운 놈 있을 수 있는데 올해 미운 놈상.
올해 미운 놈상.
그래서 1년에 한 명 정도는 네. 정말 싫어. 그런 사람 하나 있어도 돼. 그 정도 있어도 그냥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아하. 누구 미워해도 1년에 한 명 정도.
2016 하지현배 미운 놈상 거기.
예, 그렇죠.
야, 넌 오늘 들어갔다 후보로 이렇게 혼자 예. 생각하는 그래서 거구나.
한 상반기쯤 지났을 때 아, 네. 몇 명 있었는데 예, 수상 후보에 오를 자격이 있나
생각하면
아, 이 정도 아니야. 이렇게 내 털 수가 있고.
어머, 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희망시키시네요.
아니, 정말 좋은 방법인데 저도 정말. 쓸래요.
예, 그래서 한 명 정도씩 해봤자 10년이면 10명이에요. 근데 대개는 10명 중 5명 중복돼요. 그 사람이 또야.
너는 이상의 후보가 될 정도로 내지는 수상했을 정도로 그런 친구야. 뭐
이렇게
그냥.
응.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트로피를 주면.
이 방법 써봐야 되겠어요.
근데, 그런데 문제는 이거 받는 애들은 내가 왜 이거 받지? 야, 왜 지현아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몰라 그 사람들은.
그냥 내 마음에 트로피.
아, 그렇지. 모르지.
근데 진짜로 이게 지금 무심코 던진 돌 던진 거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걸 던진 애는 모른단 말이죠. 예. 나한테 상처 줬는지 안 줬는지. 예,
그럼요.
뭐 줄리언 반스의 예감이 틀리지 않는다 책도 그렇잖아요. 친구에게 받은 편지 한 통 때문에 전도유망한 젊은이가 자살을 하는데 그 편지를 보낸 친구는 편지 내용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얘는 나한테 상처 주지 않았는데 아, 그때 그랬어? 야, 그때 내가 너무 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버리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많죠. 올드보이도 이런 얘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때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기억의 주관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똑같은 상황에 같이 갔었어도 네. 기억하는 건 다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아내랑 어디 이제 식사 자리에 갔었는데 저는 둘이 얘기한 거기 그 자리 공통 화제들이 중에서 정치 얘기 중에 굉장히 가십 같은 얘기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는데 제 아내는 거기 같이 왔던 여자분이 갖고 온 백에 그 사람 그거 갖고 있다 그거만 기억나는 거예요.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기억의 주관성.
네. 그다음에 누가 뭐 어느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더라 이런 거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고 네네. 저는 그런 얘기 있었나 기억도 안 나는 그렇듯이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억의 주관성이라는 게 있다는 부분들 안타깝게 내가 의도하지 않게 상처는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의도하지 않은 일을 상처 줬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걸까? 이게 참 건 딜레마죠.
그렇죠.
좀 유감인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벌을 주기 위해서는요.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되냐면 내가 한 행동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걸 알고 해야만 그 사람에게 그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서 벌을 줄 수 있거든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우리 정신과에서 요즘 환각 상태 어떤 행위를 했다면은 그럼 환각에 의해서 한 거지 내가 맨정신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치료받을 대상이 되는 거지 감옥에 가거나 벌을 받을 대상은 아닐 수 있겠죠. 네네. 마찬가지로 나는 기억도 못하고 그때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던 행위가 그 사람에겐 어떤 우리가 원치 않은 결과가 왔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 벌을 해야 되거나 그 사람에게 어떤 잘잘못을 가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뭐 상처 준 사람은 없고 상처 받은 사람만 있는 이런 상처 그 밖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는 상처는 어떻게 해결할지 저는 이 해결책 이 부분이
시간이 약이겠지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단번에 네. 없어지는 건 없고요. 저는 그런 류의 인간관계 상처라는 것은 꿈에거나 아니면 한 번에 없어지는 어떤 마법이 있지는 않고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위에 연고를 바르고 반창고를 발라서 그 새살이 돋아나기를 기다리는 근데 그거를 못 참으면 자꾸 우리 딱지 떼죠.
네.
자꾸 후벼 파죠, 거기를.
더 덧나고.
그러면 흉 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상처가 생겼다면 그 상처 위에 잘 소독해서 그다음에 연고 잘 바르고 그다음에 반창고 중에 혹시 그런 잘 흡수할 수 있는 반창고를 바른다 잘 막 아프고 막 이게 어떻게 됐을까 궁금 자꾸 뛰어보거나 하지 말고 엎어놓은 채 좀 기다리는 그러다 보면 새살이 돋아나서 그 사이에 어떤 구별할 수 없게 된다면 굳이 그걸 더 볼 필요도 없고 기억할 이유도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까 말씀 잠깐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 시간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경우에는 정신의학과에서
네, 또
그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관계가 꾸준히 좋을 수는 없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 상처를 주고받다가 연락이 뜸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만나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은 관계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관계에도 튜닝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 설명 살짝 드릴까요?
그러니까 튜닝이라고 한다면 마치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것 비슷한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교육방송을 틀고서는 왜 스포츠 야구 중계를 안 하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우리 여행을 하는데
네.
서울에서 경기도 지나서 강원도로 넘어가면 주파수 바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가 그런 것 같아요.
어.
이 친구는 이제 강원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EBS를 똑같은 서울 경기에서 보는 주파수에서 계속 듣기를 바란다면 서로가 뭔가 어긋난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오랜만에 만난 친구면 한동안은 내가 여러 튜닝 맞춰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는 거는 그 뭘 검색을 해볼 수도 있지만은 여러 번 돌려보면 아는 거잖아요. 돌리다
맞아요.
보면 여기저기
맞아요.
돌리다 보면 아 여기 이 번호에서 교육방송이 나오는구나 이제 알면 거기를 저장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듯이 튜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랜만에 만났을 때 한번 그동안 우리가 서로 각자 살면서 각자 살고 자기 식으로 살다 보면 꽤 멀리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 기억만을 가지고 서로 만날 수 없고 지금의 삶의 기억들, 삶의 포지션들 안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한번 쫙 맞춰보듯이 해보시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수님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도 그렇지만은 주 같이 살고 있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겠죠.
튜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관계에서 오는 상처에 대한 말씀 그리고 관계에도 튜닝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다 근본적으로 관계와 소통을 변화시킬 방법은 없는지 하지원 교수의 두 번째 강연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관계와 소통을 잘할까라는 것을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한 80%는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저는 제로예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 한 80% 잘하고 있는데 한두 개 정도 고치시거나 살짝 노력하시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네.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잘하려고
네.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너무 지어낸 것 같습니다.
아.
나는 나다워야 되는 게 좋으니까요. 그런 생각하시고 다음에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강연을 이제 하거나 하면 그 피드백을 받거나 분위기를 보면 어떤 예를 들면 100명이 있으면은 한 30명 정도는 저한테 우호적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30명 정도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단 20명 정도는 아무 생각 없이 굉장히 저를 좋아하게 될 거고요. 근데 남아있는 한 10대 명 중에 한 5명은 제가 뭘 해도 그냥 싫을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 뭐야, 시간 아까워. 이러면서 계속 핸드폰 보고 있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100명을 다 별다섯 개를 받을 생각을 하면 제가 너무 힘들겠죠.
그렇죠.
무리를 하게 돼서 도리어 전반적인 평균적 만족도는 떨어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 부분들, 잘하고 싶은 사람들하고만 잘 지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거고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아무리 이 사람은 잘해준다고 해도 저 사람은 나를 계속 미워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나라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나의 위치 때문에
네.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일시적인 관계 사적 관계에서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공적인 관계 내지는 어떤 일의 관계 내지는 어떤 특수한 상황 안에서는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제거하고 싶고 나를 깎아내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무조건 있다가도 아니 있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 숨통이 넓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는 건 만용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네.
세상에선 남이 나를 미워할 수는 있지만 그건 나라는 사람의 전체를 성격을 미워하거나 나라는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지금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보이는 반응들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미워하거나 싫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한테 어떤 분이 와서 좀 무리한 진단서를 써달라고 그래요.
근데
쭉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안 됐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그러면 그분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저를 미워하겠죠. 근데 그럴 수 없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라 전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속상해하고 막 화를 내고 가고 어디 민원을 넣고 한다고 그래서 그럼 아 역시 난 사람들 만족시키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건데 우린 대부분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자. 그 다음에 약간 여유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맞아.
마음이 급하면은 여유가 없으면 시야가 좁아지고요. 시야가 좁아지면 경우의 수를 좁게 생각하게 되고 작게 생각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들을 만들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30초, 1분 정도 늦게 결정을 내려도 절대 완전히 늦지 않는다.
그래서
한 포인트, 한 템포 늦게 여유 있게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그 세일즈나 이런 부분들을 아니면 누구 몰아치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드릴수록 당장 대답하라고 그러거든요.
하실 거예요.
지금 늦었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임박입니다.
아, 그래 우리 매진 보면 그렇게 두근두근하잖아요. 맞아요.
특가 매진 임박 이런 거 보니까 이제 당장 다른 여유에 다른 대안 생각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인간관계에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잘 모르겠으면은 그때는 잠깐 멈추고 한 템포 뒤에 가든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약간 실패하게 되거나 그런 여유가 없게 돼서 너무 바쁘고 힘들어지게 되면 흔히들 하시는 말씀이 제가 너무 그릇이 작아요. 제 그릇이 컸으면 괜찮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릇이 작지도 크지도 않고요. 우리 모두는 되게 컵입니다.
컵?
예. 그러니까 냉면 그릇인 사람이 있는데 다 받아주신 사람이 있는데 그건 타고나게 그런 사람이 있는 거고 우린 대부분 마치 우리 키가 150에서 190 사이에 우리나라 국민은 다 들어가 있듯이 남이 웬만하면 160, 180 사이에 웬만하면 다 들어있듯이 그 정도지 지금부터 무슨 마음 수련을 한다고 해서 서장훈 선수같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릇을 어떻게 잘 운용할까의 마음을 갖고 그다음에 나라는 사람의 그릇이 가능한 건 양은 냄비같이 딸그락딸그락거리던 양은 냄비가 뚝배기같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릇을 물을 많이 넣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냄비에 물을 집어넣어서 끓이면 양은 냄비는 막 뒤집어질 것만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뚝배기에 물을 끓이면 이게 끓었는지 안 끓었는지 가서 봐야지 알죠. 그게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 조금만 짜증이 나면 금방 누가 봐도 화를 낸 거 알아. 하지만 이런 마음 수련이라든지 내가 좀 여유가 생기고 삶의 어떤 테크닉이나 어떤 뭐 성숙이 되면 뚝배기 같은 사람이 돼요. 화가 안 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네네.
하지만 화가 보이고 남들은 몰라요. 지금 나 이건 화가 나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 좋은 포인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것이 있고 다음에 사람들이 나는 트라우마를 받았어요. 난 평생 잊지 못한 상처를 받았어요. 이러면서 많이 오세요.
있어요.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쭉 저도 병력을 쭉 듣다 보면 그때 그럼 그게 무슨 사건이었나고 물어봐요.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한마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있고요. 내지는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저 상대방이 대답을 안 했어. 내지는 뭐 밥을 같이 먹자고 하면 거절당했어. 그걸 자기의 트라우마로 얘기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로 무슨 뭐 병원에 실려갈 정도 맞았다든지 아니면 뭐 집단 따돌림을 심하게 당해서 뭐 어떻게 이것도 아닌 것을 갖듯이 다소 내가 물론 굉장히 그런 부분들의 아픔이란 주관적일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겪게 되는 상처 아픔이라는 것들은 생활 중에 사용 중에 생길 수 있는 흠집 같은 거일 수 있어요. 마치 그 우리가 그릇 같은 거를 이제 쓰던 그릇을 중고로 내놓을 때 생활 흠집 있어요 정도 내놓잖아요. 근데 만약 100년 된 자기인데 흠집 한 개도 없으면 약간 가짜일 수 있겠죠.
그럼요.
그렇듯이 우리 삶에는 그런 도리어 그런 흠집들 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흠집들은 돌이 한편으로 보면 우리 삶의 연륜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완벽하게 나는 흠집 하나 없는 그냥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자동차를 그 흠집 날까 봐 운전도 안 한 채 매일매일 딸 쓸고 닦고 그다음에 그대로 비닐 덮어놓은 그런 사람 같아요. 차고에 세워놓고 계속 관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소통을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나무가 아닌 숲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말꼬투리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그걸 화내지 마시고요. 커다란 오늘 얘기 전체의 흐름 안에서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설득을 해야 될 때가 오긴 하거든요. 네. 잘 들을 때도 있지만은 설득을 할 때는 이 설득이라는 게 내가 말을 통해 뭘 얻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가 뭘 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라. 내가 얻고자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내가 뭐 100만 원의 돈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근데 그것부터 얘기하면 저 사람은 들어줄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우리 관계 안에 저 친구한테는 한 10만 원 정도 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럼 그건 설득이 가능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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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나는 100도 얘기할 것도 없어. 아, 북한에 1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게 훨씬 낫겠죠.
네.
세 번째는 오늘 당장 한 번에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는 좀 지나서 다시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설득은 책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책임이라는 단어를 쓰면 한국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잖아요.
네.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 우리 이런
네,
얘기하잖아요.
네, 네, 네.
어떤 설득한 다음에 아, 그럼 어떻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해?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에서의 책임은 responsibility라고 얘기하죠. 근데 responsibility는 단어 보면 response와 ability가 합쳐진 말입니다.
네.
즉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랑은 뭘 반응하는 거냐면 내가 설득해서 뭘 하기로 했어요. 그럼 그 과정을 쭉 가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난관이 부딪혔는데 이건 어떻게 풀면 되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면 되죠? 할 때 그런 요청, asking에 대한 response를 해줄 수 있는 반응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설득한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네.
이 둘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게요. 내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을 하면 잘 되면 좋은 거고 못 돼도 내가 책임질 게가 되면 그냥 내가 시키고 결승점 와서 기다리기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도 내가 가지고 네. 다음에 잘 안 돼도 내가 책임지고 그러면 되잖아 하니까 하는 사람은 배우는 게 없는 일이 되는데 설득을 해서 같이 했어요. 그럼 근데 이런 리스폰스 할 수 있는 반응성을 계속 갖고 있다 같이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잘 안 되더라도
네.
함께 계속 반응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설득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잘 안 됐잖아가 아니야. 아 이건 어쩔 수 없었구나. 우리 함께 노력해봤는데
할 만큼 했어.
같이 했어. 그렇게 되는 거고 잘 되면 굉장히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제 다음번에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일에 대해서. 과정 함께 겪어봤으니까 하면서 뭔가 배우는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경험을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네네.
내가 시킨 일을 하느라고 뭐 정말 진이 빠졌다 이런 생각을 덜 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설득을 해야 될 상황은 분명히 오는데
네.
이 설득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요.
네.
우리 흔히 그러니까 왜 일명창의 일고수 이고수일까라는 그게 아니라 일고수 이명창인 이유는 정말 좋은 고수가 탁월한 명창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막 명창으로서 엄청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저 상대가 재밌게 얘기해 주는 게 사실은 좋은 이제 대화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예. 거군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여기저기 인터뷰 많이 하러 가는데요.
네.
오늘 구한 아나운서님 같이 잘 맞춰주고 잘 반응해주고 하는 좋은 고수로 해주시면 말하는 사람이 당황하지 않고 막 할 수 있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핀트에 안 맞고 뭐 경우에 따라 어떤 아주 드물게는 좀 이렇게 반응도 재미없고 뭔가가 자꾸 자기가 막 끌고 나가시면 저는 뭐 할 얘기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방송도 재미없어지고
그렇죠.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의 역할이 명창이 아니라 고수의 역할을 할 때 사실은 상대의 소통의 만족도는 굉장히 올라가게 된다는
그렇구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고수로 반응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액티브 리스닝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즉 듣는 게 사실 되게 짐 빨리는 일이에요. 도리어 말할 때가 훨씬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열심히 잘 들어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잘 안 듣는 분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자기 할 얘기 생각하느라고 안 들어요. 누가 막 얘기하면
저기서 먹혀도 빨리 얘기해.
내가 뭔가 멋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느라고 남의 말을 안 듣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일단 온전히 듣는 데만 네. 집중을 하자. 그러니까 그 우리 정신과 병동이 나온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탁구대 강상 있죠.
네.
그 탁구대
맞아요.
항상 탁구를 치는 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그 왜 그러냐? 거기서 그 탁구 공도 작고 그 라켓도 안전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저도 이제 환자들이랑 탁구를 좀 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학생들이 탁구 치는 거 보면 자기들 이겨요. 막 스매싱을 팍팍 쳐서 학생
혼자밖에 막 던지고
예, 그래서 공 주로 막 왔다 갔다 서서 한번 하다 보면 아 재미없어요 선생님 하세요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막 치고 있어요. 네. 그다음 저한테 걸리면 혼나거든요. 환자분들은 대화라고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환자분이랑 대화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배운 탁구는 뭐냐면 정말 치기 쉽게 가운데로만 계속 던져주는 탁구를 쳐요. 이분이 어떤 걸 치더라도 저는 이분이 똑딱똑딱 치기 편하게 쳐주는 그런 공을 쳐주는데 그러다 보면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하기 시작, 말 하나도 안 하던 분이. 그걸 보면서 소통이 이런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구, 3구째 팍 하고 스매싱을 날리는 게 어떻게 보면 독서를, 막 멋진 독서를 날리는 걸 수도 있어요. 무슨 방송 같은 데서는 그런 거 하는 분들이 막 멋지고 막 굉장히 100분 토론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겠지만은 네. 일상적인 소통에서는 네. 그냥 핑퐁핑퐁 하는 재미있는 탁구를 똑딱똑딱 한 29시 랠리가 참 재밌잖아요.
맞아.
이기고 지는 것보다는 그때 더 재밌게 느끼듯이 네. 우리의 일상의 소통은 그런 면들이 있다는 필요 생각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나는 상대방을 완전히 내 거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일심동체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궁극의 소통은 어떻게 보면 내가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그게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같은 마음이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내가 탯줄로 엄마랑 연결되어 있을 때 생각해보면 자궁간에 둥둥 떠 있으면서 배고플 필요도 없고 추울 필요도 없고
맞아.
내가 뭐 근데 탯줄 자르고 나온 다음부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울죠.
울게.
배고파도 울고 추워도 울고 뭐 오줌 나서 기저귀가 젖어도 울고 뭔가 그 우는 게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가 첫 번째 소통인데 참 괴로운 일이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뇌 안에는 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가 있었어요. 뭔가 내가 얘기하지 않고도 뭔가 이심전심으로 엄마랑 나 사이에
알아주길 바라는
직통 연결돼 있었던 그때를 바래요. 하지만 그거는 이미 두 개의 몸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인간관계에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뭔가 우리가 그걸 바라는 이유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뇌에는 그게 각인은 돼 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다시 해낼 수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궁극의 소통은 사실은 실현 불가능하다. 잠깐은 있을 수 있어. 예를 들면 한참 막 좋은 데이트하고 있을 때 내가 전화했는데 통화대기 중이에요. 그럼 상대가 사실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였어. 그럴 때 있잖아요.
맞아.
우린 정말 잘 나가는 커플이야. 텔레파시였다. 마침 전화하고 싶었어 이러면서.
맞아.
근데 그건 잠깐인 거지. 계속 그럴 수도 없고 그걸 너무 강압한 사람들은 내 뱃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소통이랑 방법이고 그걸 스킬을 배울 생각하지 말고 태도의 문제이고 관계 원칙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나의 변화를 위해서 소통이라는 걸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보시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가 좀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편안하게 잘 털어놓을 수 있도록 그 교수님께서 탁구를 랠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받아주셨던 것처럼 잘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일상의 소통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원 교수님의 두 번째 강연 들어봤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왜 유독 아픈지 또 관계와 소통을 변화시키는 삶의 태도에 대한 말씀까지 쭉 들어봤는데요. 잠깐 참여 미션 드릴게요.
대화를 하다 보면 이심전심 마음이 통하고 속이 뻥 뚫리는 사람, 헤어질 때는 마음마저 훈훈해지는 친구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런 분들 있으시다면 그 소통 친구가 누구인지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사연도 있구나 싶은 분 뽑아서 저희가 선물 드릴 거예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 반디 게시판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소개해 주셨으면 하는 책도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해냄에서 나온 하지연 교수의 책 정신의학의 탄생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나 도자기 저그를 보내드릴게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과의 하지연 교수와 함께 관계와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계나 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직접 들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저는 거절을 좀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예전에 뭐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약간 못 받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어서 더 좀 고민이기도 한데요. 그런 일을 겪은 후에도 친구 거절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카드 이런 통신사 막 핸드폰 바꾸라는 전화 이런 것도 사실은 좀 거절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그렇게 어떤 부탁을 받아도 그냥 해주면 되지 뭐 하든 그런 약간 긍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아 내가 왜 이렇게 해줘야 되지 하면서도 거절을 못하고 제가 또 부탁을 이제 들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사연을 들어보니까 정말 착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좋을 것 같은데 본인이 나중에 혹시나 큰 책임지게 되면 어떡하지? 제가 다 걱정이 됩니다.
네.
이분은 남의 부탁을 거절 못하는 성격이신데요. 교수님, 거절 못하는 분들은 뭐 특별히 정신의학적으로 왜 그런 겁니까?
뭐, 그러니까 너무 저도, 착해서? 저도 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옛날에 나중에 엄청 후회할 일들을 많이 하긴 했었죠.
그러니까요.
뭐 친구의 보험 부탁이라든지 뭐 다단계 뭐 등등등 뭐 이런 뭐 당직을 대신 서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되게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 거절 못함이 너무 지나치면 거절 못함 병, 뭐 거절 못함 암이라고까지 저는 얘기하는데 정말 왜냐면 그 사람은 너무 힘들게 하니까. 첫 번째는 이런 거 착한 사람 컴플렉스입니다. 그냥 착한 사람이고 싶을 거예요. 모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 모두를 만족시킬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모두를 만족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모두에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싫어라는 말이 또 퇴화됐어요. 그 기능이. 한참 돌아선 다음에 아 이거 안 됐는데 라는 거 그 다음에 들어요. 알았어 해놓고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분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사람들은 귀신같이 당신한테 부탁할 당신이 정말 착하고 좋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만만하기 때문에 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만약에 뭔가 부탁할 일이 있으면 누구나 착한 사람이 아니라 거절, 그러니까 우리도 거절이 싫잖아요. 거절당하는 네, 네. 게 성공 확률이 높은 사람한테 가겠죠.
맞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1번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은?
네, 이분이 어떤 부탁에 1번이 돼 있는데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번한테 가겠네요.
바로 2번이나 3번한테 갑니다. 근데 이분들이 갔는데 거절을 막 못하니까 생각 좀 해볼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뭉개다가 막 저쪽이 아 어떻게 됐어? 시간 너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알았어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데
네.
뭔가 예의상 늦게 생각 좀 해볼게 하고 거절하는 것보다는 거절한다고 생각하는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네.
그게 아니라 빨리 거절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2번한테 가니까. 근데 3일, 2, 3일 지난 다음에 안 한다 그러면 화나죠. 내가 기회를 잃은 거잖아요. 부탁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딱 잘라나라는 게 잘라서 오히려 서로 좋다.
최대한 빨리.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다면은
네.
안 되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거절하는 싫어라는 안 되라는 말이 머리 안에 입력이 안 돼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할 때 저는 저랑 상담하는 분들한테 아침에 이빨 닦고 세수하신 다음에 거울 보고 싫어 다섯
어머나.
번씩 얘기하시라고.
그렇게
입에 베개 싫어 하면서 그래야지 반응같이 튀어나온다.
그래야지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본인의 그 의사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싫어라고 그리고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네.
상대방이 나를 영원히 미워하고 다시는 연락하고 찾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그동안 나는 많은 걸 해줬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문제가 있으면 또 1번으로 전화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라건댄 한 3번쯤 되길 바라는 거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3번 정도 돼서 이제 다시는 꼭 정말 필요할 때 연락하는 그런 친구가 돼준다면 그럴 때는 싫어란 말 할 이유도 좀 줄을 거고 적당히 이제 잘 지낼 수가 있고 대략 내가 그다음에 그다음으로 이제 저는 두 번째로 차선책으로 훈련할 때 쓰는 거는 일주일에 세 개의 카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도 알려드려요.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부탁하면 세 번 일주일에 세 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화수에 세 개 써보니 목금 토일에는 마음 편하게 거절해도 돼.
오케이 한 게 있어서 네, 미안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월화수에 썼어요 그 카드를. 목금 토일 동안은 거절해도 나는 그 충분히 나는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거예요.
한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네. 조금 그때 목금 토일에 거절하는 부분들을 쉽게 할 수가 있고 그럼 그게 익숙해지시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아니 이제는 이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니면 내가 너무 무리가 되는 부분들을 거절하는데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30대 중반 직장인 남성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분 아직 미혼이신 것 같거든요. 결혼하시면 와이프의 등짝 스매싱을 맞아 바꿔와! 안 된다고 해! 이렇게 얘기만 들으시면 네. 조금 더 좋아지지 않으실까 생각 네. 듭니다.
아유 어쩜 나랑 똑같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 거울 보고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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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 연습하시고 카드 세 개만 준비하세요. 다섯 개 안 됩니다. 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래요. 자 관계와 소통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청취자 고민 사연까지 만나봤는데요. 사람에 대한 관심, 특히 나 자신에 대한 이해 위에 관계도 소통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명사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준비한 오늘 두 분 어떠셨나요?
굉장히 네. 재밌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다행이네요.
딱 가서 정말 아쉽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다음에 기회 있으면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말씀을 어쩜 이렇게 위로받게 칭찬도 막 해주시고 그래서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네. 알고 싶었던 것도 많이 알게 됐고
네.
아 저는 따로 선생님한테 따로 계속 이메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예,
지금.
예, 따로.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희 나중에 한번 24시 하지연 특집으로 한번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게 예. 말입니다. 자 교수님 관계나 소통이 여전히 어렵다 하는 분들도 많고요. 살다 보면은 정말 관계 때문에 힘든 시기 오잖아요. 그럴 때 들려주고 싶은 말씀 끝으로 부탁드릴게요.
의외로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와 소통은 원래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두가 사실은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다들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맞아요.
다만 내가 어렵다라고 느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중요한 일입니다. 전혀 나는 하나도 안 어려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리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런 노력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1부 퀴즈와 2부 미션 당첨자는 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하지영 교수님 그리고 남정미 씨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인문학 명강사 시리즈 마지막 편입니다. 고미숙 선생님과 함께 세계 최고의 기행문 박지원의 열하일기 그 진면목을 만나보도록 하죠. 8월 마지막 주 중국 열하로 떠나는 여행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EBSHU 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어요. 끝으로 권진원의 노래 살다 보면 보내드리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문화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